음식과 사료 주제는 그 CES 2025의 참석을 하면서 어떤 걸 작년에 느꼈었고, 그래서 올해 어떻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어떤 성과를 얻었는가 이런 부분들과 함께 거기서 어떤 식의 AI들을 볼수 있었고, 그걸 보면서 어떤 식의 감상이 있었는지를 약 10여 분간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CES라는 행사는 어떤 하나의 컨퍼런스 홀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테크 이스트, 테크 웨스트, 테크 사우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국내에서 스타트업들이 가는 곳이 저 테크 웨스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메인 전시관이라고 부르는 곳이 테크 이스트입니다. 그리고 키노트라거나 이런 뭐 이번에 젠슨한 키노트 같은 경우는 테크 사우스에서 열렸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노스홀에 참석을 하게 됐고요. 이 메인관이라고 부르는 테크 이스트에서는 그 웨스트홀 쪽에 자동차들 관련된 것들이 있고, 노스홀에 이제 엔터프라이즈나 AI 로보틱스, 핀텍, IoT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트럴홀 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가전제품들 회사와 게임, 메타버스, 엑스알 등이 있죠. 이번에 메타버스가 노스홀로 또 있었기 때문에 뭐 저희 바로 옆에도 있었는데요. 그 다양하게 여러 군데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삼성, 뭐 LG, 소니, SK 이런 큰 회사들, TCL 그런 곳들은 다 센트럴홀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네시안이라고 해서 그 테크 이스트 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스타트업 부스들이 있고요. 뭐 우리나라가 현재 국제반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진 거기가 이제 베네시안 엑스포의 1층입니다. 그래서 1층에 유레카파크라는 곳에서 스타트업들이 주로 부스를 열게 되고요. 수백 개의 부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2층, 그 베네시안 엑스포에서는 보통 우리가 보는 홈 어플라이언스라거나 그 빌딩 자동화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키보드나 이런 개지들, 그리고 건강에 필요한, 지금 건강에 관계된 제품들이나 뭐 로봇 청소기 이런 바이크 이런 것들도 다 베네시안 엑스포에서 볼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보통 한국인들은 뭐 베네시안 엑스포나 유레카파크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룩소르라는 호텔 이 아래 쪽에 있는 곳인데, 거기서 키노트나 뭐 미팅이나 컨퍼런스들이 많이 열립니다. 근데 이 CES가 우리가 겉에서 봤을 땐뭐 하나의 행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크게 두 가지의 전시를 하나로 합쳐놓은 것 같은 형태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좀 편의상 두 개로 나눠봤는데요. 하나는 테크 트렌드 관련해서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는 쇼케이스로서의 역할이 있는 행사고, 동시에 또 앞으로의 아젠다가 어떤 것이 올지에 대한 미래 아젠다 세팅을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행사, 이런 테크 트렌드 관련 쇼의 성격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 소싱에 관련된 건데, 다양한 어떤 하나의 큰 필드의 비즈니스를 만드는, 필드 비즈니스를 구성하는 다양한 회사들이 있고, 그 비즈니스 파이프라인에 들어가는 참여자들이 한 곳에 한번다 모일 수 있는 행사가 되고, 특히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일반 전자 가전들의 등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그 파이프라인에 들어가는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모든 회사들이 모여서 만나서 서로 내가 이런 제품을 가지고 있고 너가 이런 제품을 쓸수 있다라고 네모하는 성격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큰 비즈니스를 만든다고 해서 비즈니스 블록을 소칭할 수 있는 장이에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CS라고 하면 앞에 테크 트렌드 센터의 관점을 더 중요시해서 보게 되지만, 사실 미국 현지에서 보는 CS는 비즈니스 소싱에 관련된 가장 큰 컨퍼런스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는 게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한국, 미국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회사일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컨슈머 일렉트로닉스의 사실상 공급할 수 있는 국가로 남아있는 곳이 중국, 한국,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유럽, 일본 이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참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래서 참여할 때는 이걸 되게 고려를 잘 해야 되는데요. 이 전시회 운영 특성 때문에 비즈니스와 일반 세션이, 우리가 보통 다른 컨퍼런스들 가면 비즈니스 세션이 앞에 있고 일반 세션이 뒤에 있는 식, 또는 뭐 기간을 완전히 분리하는 식으로 이걸 오히려 분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CS는 다른 세션과 달리 세션 분리를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비즈니스 세션과 일반 세션이 통합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입장료가 비싸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도 하고요. 동시에 비즈니스랑 일반인의 입장료가 똑같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프레스 대상으로는 조금 더 앞에 시간에 많이 하루나 이틀 정도 미리 발표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려면 내가 여기서 뭐 테크인사이트에서 얻을 것이냐, 아니면은 뭐 비즈니스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방향성을 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여기서 비즈니스 빌딩 블록을 소싱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비즈니스 빌딩 블록으로서 무언가의 매출을 올리거나 아니면 사업계획을 만들 것이냐는 명확한 참가 목적이 먼저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분들은 이제 궁금하기 때문에 워낙 시에서 유명해서 한 번씩 가는 경우들이 많지만, 너무나 그러기엔 아까운 기회이기 때문에 단순 참가하는 것보다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접근하는 것, 그리고 굉장히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높은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수많은 기회들을 노려볼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생각해 볼게 필요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 행사를 우리가 여기서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인사이트를 얻어보자는 생각도 더 강했어요. 왜냐면 AI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원년이라고 하고 대부분 AI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회사가 앞으로, 저희 회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AI 인프라스트럭처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랑 오퍼레이팅 시스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는 다 개발자들이나 연구자들이 저희의 주 고객들인데, 큰 회사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주 고객들인데, 이런 걸 하나 커플 넘어서서 B2B2C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흐름을 봐야 하는가에 집중을 해서 참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말고요, 5명이 많이 참여를 해서 두 명이 부스를 지키고 저는 계속 발표나 미팅을 다녀야 해서 크게 오래 있지 못했고요. 정영근 팀의 발표를 4건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나머지 4명이 두 명, 두 명이 나눠서 총 110시간 정도의 관람 시간을 다 합쳐서 사용을 해서 다양한 모든 부스를 거의 다 둘러보면서 인사이트 레포트를 내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론은 저희 팀의 결론이었어요. AI는 준비가 안 된다는 결론이었어요. 사방에서 AI 얘기를 하고 있지만 CS 전체에서 실제로 뭔가 AI를 도입을 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곳은 전체 2% 미만이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AI는 어떻게 보면 마케팅 캐치프레이즈에도 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굳이 태화를 잡자면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2023년 하반기에 AI PC 스펙을 공개를 하고 거기 맞춰서 퀄컴이 AI PC를 내놔서 그 제품군들 일부가 첫 포문을 열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거. 두 번째로는 누가 봐도 스캠인데 레비레몬 같은 이런 뭐 카메라와 되게 조잡한 안드로이드를 종합한 이런 목업 디바이스들이 키노트에서 주목을 끌 정도였어요. 그래서 AI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저게 도대체 왜 인기를 끌지?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그런데 이런 스캠성 단독 AI 제품들이 레빗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고, 심지어 오픈 AI도 우리도 이런 거 만들고 있다라는 발표를 했었는데, 왜 그랬었는지 돌아보면은 실제로 그런 제품에 혁신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이 AI 제품군이 기존의 이 모든 인포메이션 게이트웨이를 담당하게 된 스마트폰,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두 배는 애플과 구글의 헤게모니 아래에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 플랫폼의 위치를 어떻게든 되찾고 싶다는, 특히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쪽에서의 그런 열망이 좀 어그러져서 표현이 된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뭐 그런 제품들 대부분 스캠으로 밝혀졌고, 뭔가 안드로이드에도 일부러 화면을 빼고 만든 기계였죠. 다 뜯어 먹고 하니까. 그게 작년의 인상이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1년 사이에 뭐가 많이 변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 2024에서 좋았던 점들을 몇개 추려봤었습니다. 저희가 사전 예약된 미팅들은 잘 했었고, 여기서 발표를 몇건 초청도 받고 지원도 해서 맡은 발표들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관람자 입장에서 이런 적어도 AI가 뭔가 그냥 캐치프레이즈처럼 쓰이고 있다 이런 걸알 수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P2P AI 인프라 분야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조한 자리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쇼케이스 관람 중심의 참가가 당시에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기대치를 좀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쇼케이스 관람 중심의 참가가 더 효율적인 결과를 얻었을까 고민을 했어요. 부스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게 된건 저희가 한국인을 너무 많이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빌딩 블록에 해당되는 파이프라인 참여자들보다는 그 관람객들을 더 많이 봤다라는 약간의 후회 같은 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 참여를 할 때는 관을 그 베네시안 엑스포에 있는 스타트업관에서 비용을 좀 들여서 LVCC 정식 그 노스관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그 빌딩 블록에 해당되는 다른 부스를 운영하는 곳들이 우리 타겟이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곳에서는 이런 빌딩 블록을 소싱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드랍인 고객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힘들게 가는 거니까 세일즈 미팅이랑 파트너 미팅이 사전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로서는 제일 많이 얻었던 게 협업 파트너 미팅이랑 잠재 고객을 얻었던 거, 그다음에 시장 분석했던 거, 이두 가지의 공통점은 유레카원에서는 달성이 어려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LVCC의 공식 부스를 설치하게 되면서 비용이 15배 정도 올랐어요, 사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1억 이상의 비용을 감당을 했어야 했고요. 그리고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서 그 메일링 리스트에 미팅 CS에 이번에 참여를 한다 이러면서 미팅 신청을 하는 별도의 폼을 만들어서 해외 그 콜드 메일을 통해서 수많은 곳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별도로 현지 미팅도 여러 개 잡고 발표도 한건 잡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미팅을 통해서 미리 사전 미팅을 잡고 고객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만나서 너희 AI 고민이 무엇이니? 우리는 AI 고민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걸 미리 준비를 하거나 고객에 따라서 너희가 AI 어떤 플랫폼 파트너십이 어떤 게 필요하고 우리는 이런 걸 준비한다는 사전 준비를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더 이상 부스를 돌아다니지 않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돌아왔을 때 AI 관련해서 CES에서 뭔가 부스에서 인사에서 얻는다는 건 시간 낭비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하지만 뭐 개인 시간은 있으니까 개인별 자율활동으로 하고 작년처럼 뭐 거의 200여 장에 가까운 레포트 작성하는 거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그래서 여기서 AI 트렌드 파악 중심했던 이번에 엔터프라이즈 엔터프라이즈 두 가지가 다녔는데 이 세일즈에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CES는 AI 트렌드가 빠른 곳이 아니에요. 여긴 가전만 빠른 곳이다. 계산을 얻었고요. 하지만 AI 공급 파이프라인이나 미래 AI 공급 파이프라인의 플레이어들이 다수 포진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걸로 모범을 만들거나 아니면 데모를 만든 회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들을 고객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모로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에 들어가서 뭐 병원이나 뭐 대기업들에 공급이 되고 있는 멀티모달 뭐 모델을 실제로 기관 안에서 서빙하는 빨리라는 플랫폼과 함께 기존에 우리가 공급하고 있던 백엔드 다 AI 엔터프라이즈 GPU 대규모 GPU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솔루션 이두 가지를 소개를 하기로 했죠. 굉장히 즉각적으로 성과가 있었어요. 작년 전체의 리드보다 올해 첫날 리드가 훨씬 더 많았고요. 팔로우 미팅이 계속 많이 잡히고 지금까지도 팔로우 미팅을 하고 있고요. 거의 네 자릿수에 가까운 네 리드와 함께 그중에서 이제 실제로 우리의 잠재 고객이 될수 있는 비중도 훨씬 더 높았습니다. 또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 리드가 70% 이상이었는데 올해 한국 리드가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그리고 시장에서도 인바운드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됐었고요.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곳에서 그런 거 팔로우를 하고 리드 관리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첫날 이렇게 위치를 바꾸고 AI에 관련된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실제로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섹터, 그러니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AI의 비전 관람자보다는 우리가 이 파이프라인에 실제로 들어와서 무언가를 그 세이즈 파이프라인이나 AI 비즈니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보자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부스도 바로 예약을 하고 원래는 올해까지만 해보고 더 이상 하지 말자라는 생각도 하고 내부적으로 공유도 했었는데 장기적으로 참여 전략을 가져가는 걸로 전환해 봤습니다. 특히 이번에 뭐 북미, 유럽, 특히 또 일본 쪽 세이즈 파이프라인을 두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기로 생각을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럼 AI 얘기 지금까지는 이제 AI 파이프라인 네, 어떤 한 컴포넌트 담당하는 회사가 이 CS를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마치기 전에 AI 자체에 대한 제 소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아무래도 발표도 하고 미팅도 여기저기 가서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부스를 또 따로 보고 이제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희가 생성 AI이지만 CS는 생성 AI에 관심이 없습니다. AI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의 구성요소의 기존의 소타를 넘기 위한 시도로 사방에서 쓰이고요. AI는 명칭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비전이든 모바일이든 로보틱스 이런 게다 쓰이고 있었어요. 저희 뒤에 있던 부스인데 이건 제 커피를 내려주는 로봇이거든요. AI랑 평가 별로 쓰지 않아요. 물론 노웨이는 AI를 쓰지만 그냥 이런 식의 어떤 로보틱스 제어나 이런 걸 하지만 제너레이티브 AI를 위한 공간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비즈니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성 AI가 실제로 얼마나 돈을 벌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메트릭이 아직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또한 생성 AI가 단독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입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사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더 가까운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AI 생성 AI가 눈에 드러난다기보다는 AI PC의 코파일럿 형태 또는 어플라이언스의 내장이 되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해주거나 아니면 AI 키오스크를 통해서 통역을 해주거나 아니면 상담을 해주거나 주문을 대신해주는 식으로 통합되어서 활용되는 게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GenAI라고 부르지를 않죠. 그냥 AI라고 부릅니다. AI 쪽의 실응용 사례나 부스 사례를 보면 AI를 가속한 NPU 회사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왔었고요. 미국 회사도 한 두세 개 있었고 그다음에 AI랑 IoT. IoT는 약간 협의적이 아니라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로컬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SLM 런타임을 돌려주는 회사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AI용 어플라이언스나 서버 업체들, 뭐 기가바이트라거나 이런 큰 서버를 만드는 업체들도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곳들에 엔비디아 이제 서티피케이트나 아니면 엔비디아 파트너 로고를 붙인 엔비디아에서 실제로 소싱한 초록초록한 사람들이 다니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이런 여러 종류의 레포트를 읽으면 굉장히 괴리감이 느껴져요.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2022에서 2025에서도 2024년에 이어서 캐치프레이즈의 역할만 했거든요. 사실 AI로 어떤 혁신이 일어났다거나 하는 건 모든 부분에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입만 열면 모든 발표들이 AI로 외치긴 해요. 예를 들면 대학 100주년 키노트에 갔었는데 되게 멋졌습니다. 스피어라는 데서 열렸는데 거기서도 계속 AI 얘기하는데 까보면 그냥 트리플 레너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90년대 중후반에도 마찬가지로 AI 뭐 세탁기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처럼 AI나 커지 카오스 열풍을 떠올리게 하는 약간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또한 AI 에이전트나 에이전트 AI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건 사실 오토GPT로부터 쭉 이어온 동력 확보를 위해서 작년에 구글 클라우드 때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에서 약간 억지로 지금 억지로 띄운 캐치프레이즈 연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2002년도에도 있었고 2007년도에도 있었고 2017년도에도 있었고 그냥 뭔가 이런 머신러닝이나 머신러닝이 잘 된다라고 하면 항상 하는 게 컨텍스트 익스트랙션, 다음에 액션 플래닝, 그다음에 익스큐션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각 단에 해당되는 게맨 마지막에 액션 플래닝과 익스큐션을 할수 있는 거를 보통 AI 어시스턴트나 AI 에이전트나 이름을 계속 붙였었고요. 그걸 참고해서 한번더 꺼내온 거죠. 이번에는 될것 같으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뭔가 새롭다기보다는 이걸 어떤 식으로 더 많이 붙일 것인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한테 액션 플래닝을 넘어서서 액션을 수행하게 만드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보고 약간 이것도 마케팅 용어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급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분야가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특히 모빌리티랑 AI를 결합한 경우들 때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자율주행만 있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기반으로 해서 농업 자동화도 되고 드론 비행 제어도 옛날에는 뭐 6축을 배운다거나 드론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복잡한 그 제어는 다 AI가 해주고 우리는 마치 게임을 하듯이 드론을 제어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자동차가 이제 뭐더라? 스폰이었나? 그런 회사였던 것 같은데 드론을 뒤에 싣고 다니다가 뒤에서 드론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타는 드론을 따로 띄우는 그런 유틸리티 비클이었는데 이런 경우도 뭐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실제로 이제 아직 테스트 단계이지만 뭐 나중에 이 제어를 누구든지 할수 있도록 AI가 기본적으로 드론 제어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부스에서 해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사람이 내가 이미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전문가적 지식이 필요 없이도 이런 복잡한 기기들을 제어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농업이나 이런 공업에서 굉장히 복잡한 일들을 굉장히 쉽게 자동화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쪽에 급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컨텍스트 추출은 굉장히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이 랭귀지 모델 형태가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추출하는 데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였고요. 예를 들면 TV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식의 뭐 간접 조명을 요청하는가 아니면 지금 몇 도의 온도를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사실 토큰을 처리할 수 있는 거면 다 되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요. 문제는 이런 걸 데모하는 곳들의 이 전시장 자체가 인터넷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긴 전통적으로 인터넷을 제공을 잘안 해줍니다. 그래서 API 관련 서비스의 데모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게 이번에 큰 원성이 있었고 아마 이후에 고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AI라는 건 사실 캐치프레이즈에 더 가까운 거고요. 사실 머신러닝, 딥러닝이죠. 이 캐치프레이즈는 자연스레 모든 산업에 녹아들고 AI라는 용어를 지금처럼 에너제틱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 거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이 생각은 작년부터 쭉 들기 시작한 생각인데 이번 CES에서 좀 많이 굳어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AI라고 부르는 허들이 올라가는 거죠. 일부 생성 AI나 AGI가 AI라고 불리게 된 거고, 나 지금 우리가 생성 AI, 일반적인 생성 AI라거나 이런 그냥 AI 그냥 뭐라고 부르는 것들은 일반 기술화가 돼서 자연스럽게 모든 곳에 뭐 오토메이션 정도로 녹아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DB에서 대표이사하고 은송입니다. 오랜만에 KGF 모임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제가 부득이하게 출장 중이라서 약 10분 정도의 영상으로나마 2025년 CES에서 닉스사이트가 어떻게 활동을 했고 어떤 솔루션을 선보였는지 그리고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회원분들과 공유를 할수 있는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올해까지 총 3번 연달아 CES를 참석하게 되었고요. 서울에서 저희 단독 부스를 진행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올해 2025년은 현대차 제로원 통해서 현대차 부스에 저희가 10개의 핸드폰과 함께 입점을 해서 이번에 모빌리티 분야 그리고 디지털 트윈 분야 두 가지 시장을 중점으로 둔두 가지 솔루션을 소개를 할 수가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의 DB사이트에 대해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 DB사이트는 AI 기반의 3D 카메라 전문 스타트업입니다. 저희 비전은 카메라의 인공지능 기술로 고객의 성공을 돕는다 라는 측면에서 총 45명 정도 임직원이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관련돼서 이제 AI 기술과 3D 카메라 기술을 고객사들에게 선보이는 그런 B2B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먼저 이번 2025년 CES에서